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1일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하입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안식일 다음 날 곧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줄까요?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서 보니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남자는 무덤의 오른쪽에 앉아있었다. 여자들은 매우 놀랐다. 그 젊은 남자가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들이 그분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를 보아라. 자,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여자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넋이 나간 채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였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예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가 예수를 본 뒤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자기가 직접 예수를 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 사람이 되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뵌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맨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다. 그들은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다.
Oh, thou blessed rock of ages,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it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하 제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호브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장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마을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드에서는 노세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하맛 왕 도인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유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호브 아들인 소바왕 하달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 명을 쳐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 아들 여우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로야다의 아들 분이아는 그렛사람과 블레셋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좇으며 진리를 마다하고 악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내릴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하다고 판결을 내려 주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율법을 모를지라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과 꼭 같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 또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터인데 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부름에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선택된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헬라인이건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완전한 구원의 약속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뽑힌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의의 심판을 베푸실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행한 대로 행하여 행하는 행할 때 행위를 등등 우리말로 6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5절에서 나타나 특이한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내용은 야고보서 2장의 버금가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는 6절, 11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을 대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 상반절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1대1로 관계하십니다. 어떤 무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은 각 사람으로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라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각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전도와 선한 일을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택하신 기관입니다. 간판만 바르면 그 간판 아래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봐주지 않으십니다.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안에서 역시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절 하반절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이죠. 죄가 넘치는 한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을 감수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1절인데 하나님 앞에는 치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내시경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7절의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선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조건에 관계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후 좌우를 모두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하면 우리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죄악의 조건에 관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7절 10절에서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7절에 했는데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대적인 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압력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다시 이 땅에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실 죄악이 더 득세하는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던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대상이 믿는 가문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래 불신의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0절입니다. 불의를 쫓는 자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를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대상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8절에 하였는데 세상이나 정치세계나 당쟁 싸움이 가장 심각하고 흔한 병폐입니다. 영적 세계의 당쟁 싸움도 그 원인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입니다.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렬한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며 휘말릴 염려가 없는 이유는 진리의 인격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 각 사람의 영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환난과 곤고가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의 15절 말씀 중심으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현재의 과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진리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대상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요 구세주로서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12절에 13절에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는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은 그 주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지만 아직 문서로 받은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하실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또한 믿음의 논리를 제공한 이 로마서에서만 읽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애쓰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3절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히 첫째이지만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거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순종하여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가치도 잃을 수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귀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방인의 율법을 14절에서 15절을 보는데 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후에 재림을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았다면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는 교훈을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양심의 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제사가 구태여 필요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도 거절하는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줄기찬 가르침이고 완전한 새 언약의 진리가 이 인류에게 전파되기까지의 진리의 사각지대에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죄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듣고 못 듣고 순종과 불순종과도 반드시 적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교의 권위. 이번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담은 요한계시록과 그리스도교의 권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을 종종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반모섬으로 유배당에 갔을 때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매우 칭찬을 들었고, 두 교회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이란 주의 첫날 일요일인데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상징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물과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학자나 대부분의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완성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분열의 기본적인 원인은 권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권위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성문화된 교리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권세는 권위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범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죄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의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시대에 침수를 행했던 세례의 방법을 약식이나 물뿌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조나 교리 혹은 신앙 고백 등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혹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권유로 받아들인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신조나 교리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성경과 일치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전한 교훈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Now is the tim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시편 제5편.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시편 제6편.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